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발표된 미국 정부의 외교 보복 조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자국 외교관 감축에 대응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관과 워싱턴과 뉴욕의 외교 사무소 등 세 곳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학생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이 공간을 정리할 시간을 겨우 이틀만 줬다고 불평하고 이에 대응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을 추가 감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사이의 갈등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 반군간 충돌로 지금까지 약 400명이 숨졌다고 유엔 관리가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유엔 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반군과 미얀마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된 뒤 로힝야족 약 3만 8천 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지난주 반군이 경찰 초소와 군 기지를 습격했고 이에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 토벌 작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미얀마 군측은 전투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난민들은 정부군이 토벌 작전을 통해 자신들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박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어제 멕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에 시제품을 만들 회사 4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30일 안에 콘크리트 장벽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로널드 비티엘로 세관 국경보호국 부국장은 시제품의 강도와 효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또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료로 장벽을 만들 회사도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국경 장벽 시제품 제작 예산으로 2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오늘 대통령실 웹사이트와 언론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제 조건 없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발이나 압력 그리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는 갈 길이 아니라며 오직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3일에서 5일까지 중국 남동부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각 국가주석을 별도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가 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연방의회에 비상기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기금으로 일단 59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휩쓸고 간 텍사스주 정부는 12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약 31만 명이 구호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도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냐 대법원은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지난 8월 8일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연합의 라일라 오딘가 후보는 자신이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에게 140만 표 차로 패배한 선거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또 야권연합은 케냐타 대통령의 승리가 컴퓨터 조작 결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권력을 갖고 이끌어가는 사회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사회.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꿈꾸십니까? 흔히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를 이끄는 독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요. 선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라 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영국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팀은 원숭이 무리에서도 식량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되면 대장 원숭이를 정점으로 계층 지배가 공고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전 세계 70여 개 나라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누군가가 나타나 의회나 선거와 같은 민주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져줄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팀은 독재 정권이 서민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며 역사의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16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8도, 함흥 16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린다 루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더 사랑스러워질게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This time I will be sweet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Darling, can't you see what losing you has done to me? I'm not the sa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 시설 세 곳을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앞서서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할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8일 개막과 함께 진행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시설 세 곳이 폐쇄된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부속 시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 부속 시설도 이 48시간 뒤에 문을 닫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러시아 외교 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라고 밝혀서 이 러시아 측이 앞서서 미국을 상대로 단행한 조치에 이 보복 조치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측의 어떤 조치 때문에 이 총영사관을 닫게 한 건가요?
예, 러시아 정부가 지난 7월 말에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추방시킨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한 시한인데요. 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의 외교 인력 추방 조치가 부당하고 양국 관계에 해로운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이 외교 인력을 줄이도록 했는데 이 총영사관 한 곳을 아예 폐쇄시킨 것, 이 지나친 보복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지만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 러시아 정부가 거론하는 평등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시설 폐쇄 조치로 앞으로 두 나라가 각각 영사관 세 곳씩 이 같은 숫자를 상대국에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이 러시아 측은 지난 7월 말에 미국 외교 인력 추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외교 인력 수 455명에 맞춰서 줄이라는 것. 라면서 이 평등 정신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하고 미국은 러시아 외교 시설을 폐쇄하고 이렇게 이 보복 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원인은 뭡니까?
예,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정했는데요. 러시아가 대규모 미국 외교 인력 추방으로 여기에 응수했습니다. 이후에 그동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외교시설 폐쇄로 맞선 겁니다. 특히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이번 조치를 직접 통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관계의 긴장이 이 정도까지 고조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곧 미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보복이 오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러시아 제재와 추가 제재 사유는 뭐였습니까?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가지 제재 사유가 또 생겼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을 통해서 개입했던 사실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 상하원 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했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서 이 결의를 공표했습니다. 이 러시아 기업들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도록 했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그리고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기업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게 이 제재의 골자입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냐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군요.
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헌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불법 선거였다고 판결하면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당선이 무효라고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에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돼서 24명이 숨지는 등 케냐에서 유혈 사태가 계속됐었는데요. 이번 대선 무효 판결로 혼란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현 대통령 측의 반발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이 공식적으로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케냐타 대통령에게 맞섰다가 낙선한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케냐 국민과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예. 자, 그럼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예, 케냐타 대통령의 수석 변호인은 주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반발하면서도 이 대법원의 결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판결하게 된 경위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 사흘 만인 지난달 11일 우후투 케냐타 대통령이 54.7%의 득표율로 44.8%에 그친 야권 연합 후보 오딘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낙선한 오딘가 후보는 선관위 전산망 해킹으로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지난 18일 대선 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된 케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케냐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대선 재실시 청구 소송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인용 4대 기각 2의 의견으로 대선 무효를 판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됐고요. 이 케냐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 전산망 해킹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예, 이번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해킹이 입증됐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투표소 관리자의 서명이 없거나 이 적법한 도장이 찍히지 않은 집계표 등 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한 증거자료를 이 야당 측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야당 측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500만 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선관위가 발표한 오딘가 후보와 케냐타 대통령의 득표 차이는 이보다 훨씬 적은 140만 표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 60일 안에 다시 치러지게 될 케냐의 대통령 선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그동안 케냐 대통령 선거는 부족 간의 대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루오족 출신인 야당 지도자 오딘가 후보가 키쿠유족 출신인 케냐타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맞붙었지만 번번이 패했는데요. 이번에는 부정선거 논란 와중에 케냐 민심이 상당 부분 오딘가 후보 쪽으로 기울었고 또 사상 최초의 대선 무효 판결로 치러지는 새 선거라서 야당 쪽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가을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군요.
예, 중국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8일 막을 올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목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19차 당 전국 대표대회 날짜를 확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2,3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고요. 19차 대회 한 주 전인 11일부터는 먼저 이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중국 전국 대표 대회와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 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성격이 다른 거죠?
예, 이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는 보통 당 대회라고 부르고요. 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보통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릅니다. 이 5년마다 치르는 당 대회는 미국으로 치면은 대선 같은 행사고요. 1년마다 모이는 전 인대는 서양 사회의 의회 격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19차 전국 대표 대회는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의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 초미의 관심사는 이 집권 2기를 맡게 될 시진핑 주석이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하는 여부입니다. 이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굳히는 행위를 뒷받침할 사람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주석은 이미 당 원로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가 최고 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회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죠?
예,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들어가고요. 이 시진핑 측근으로 부패 공직자 처벌을 주도하고 있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또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또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또 왕양 부총리, 후춘화 광동성 서기 등을 비롯해서 이 친 시진핑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 19차 전국 대표 대회 지도부 개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 5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맞아서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결의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 등은 이번 제19차 당대회가 시 주석의 국내 중점 정책인 이른바 샤오캉 사회 건설,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발전, 또 당과 인민의 단결을 위해서 분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전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이 하비 피해 지역의 구호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봅니다. 또 미 재무장관이 $20 지폐에 흑인 여성운동가의 초상을 넣기로 한 전임 행정부의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만 명이 집을 잃고 일부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백악관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톰 버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목요일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현재 구조와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복구 과정이 길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뭐 대비책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버서트 보좌관은 허리케인 하비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약 10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고속도로와 다리 등 기간 산업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긴급 재난기금으로 32억 달러가 조성돼 있고 또 추가적인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보서트 보좌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f there are and there will be needs for additional funding in the future as those drawdown construction numbers become clear.
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추가로 의회에 자금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이 보서트 보좌관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부 자금이 재해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회에 요청할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보서트 보좌관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현재 의회가 여름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 합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P통신 등 일부 언론은 이 긴급 예산안 규모가 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 의회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가 목요일 텍사스주를 방문해서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 관계자와 이재민을 격려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특히 합의가 처음 상륙했던 코퍼스 크리스틸이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말입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already been in contact with members of Congress about a supplemental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 피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연방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추가 예산 법안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으로 이미 의원들과 이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피해 복구 지원을 한 사람이 32여만 명에 달한다며 의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다시 찾을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내일 휴스턴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지난 화요일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의 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지 구조 노력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해 가장 큰 피해를 본 휴스턴시는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지원할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목요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복구 기부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에 대해 구호단체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상황을 짚어보고 갈까요?
네,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은 목요일 사망자가 최소한 37명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현재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하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작게는 2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상황이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다른 주에서까지 현장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구호활동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호단체를 통해 동참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규모의 자원봉사단이 꾸려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현장을 찾는 봉사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자원봉사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죠. 적십자의 통계를 보면 목요일 현재 텍사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만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접수자 측은 태풍이 시작된 이래 18만 인분의 식사와 간식 그리고 구호용품을 이재민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적십자 외에도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있죠?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구세군을 또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인 구세군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70여 개 이동사무소를 개설해서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구세군 측은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에 사는 봉사자들까지 구호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역시 대피소에서 약 2만 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간이 샤워 시설 등을 세워서 이재민을 돕고 있다는데요. 기부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단체 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조직된 구호단체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하비 복구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호활동에 동참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에 배가 있거나 재난 현장에 유용하게 쓰이는 장비 등이 있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집해서 재현장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단체 가운데 눈에 띄는 봉사단이 있더군요. 이름이 케이준 네이비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지난 2005년 카트리나 참사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데요. 케이준 해안구조대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결성됐는데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자마자 피해 지역을 찾아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케이준 해양구조대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트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또 자신들 역시 카트리나로 피해를 봤을 때 텍사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당연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실 이번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사태 때문에 인종 문제가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번 그 자원봉사자들의 면면을 보면 인종이나 뭐 성별에 상관없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휴스턴의 경우 미국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대도시이자 미국에서 가장 인종이 다양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흑인과 중남미계 인구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피부색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란 마음으로 돕고 있다며 이 최근 여러 사건으로 미국의 부정적인 면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지만 이렇게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집회에 새롭게 등장할 인물에 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목요일 $20 집회 초상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던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하기로 한 이 전임 정부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한 문우신 장관은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고려는 해보겠지만 현재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집회 변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 집회에 있는 미국의 7대 잭슨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일군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20 집회에 그대로 남겨두고 터브먼의 초상은 $2 집회에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해리엇 터브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잭 루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4월 이 터브먼을 초상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흑인 노예 출신인 터브먼이 지하철도를 통해 많은 노예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하철도는 흑인 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입니다. 이 터브먼은 또 여성 참전 운동에도 참여했고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위해 첩보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0 지폐에 있는 잭슨 대통령의 초상을 하필 이 터브먼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잭슨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잭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만 재능과 야망만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물로 19세기 초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노예제도 지지하였던 데다가 원주민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으로 후대 비판을 받게 됐고요. 중앙은행과 지폐 사용을 반대한 인물이라며 잭슨 대통령을 지폐 초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재무부는 $20 외에 다른 지폐 도안도 바꿀 계획이라고요?
네, 지난해 재무부는 $5와 $10 지폐 도안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지폐의 경우 앞면에는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을 그대로 살리고 뒷면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 5명의 초상을 넣을 예정이고요. 5달러 지폐는 앞면에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초상은 그대로 두고 뒷면에 마틴 루서킹 목사 등 흑인 민권운동가의 초상을 넣을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강력한 초대형 태풍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등 수재민만 약 45만 명의 피해액이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대성 저기압이란 무엇인가?
열대성 저기압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열이 극지방에서는 적고 적도 부근에서는 많아서 열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도 부근의 열을 극지방 쪽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보통 수온이 섭씨 26도 이상인 바다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찬 바다나 더 이상 수분의 공급이 어려운 육지로 올라오면 세력을 잃고 소멸하거나 온대성 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여름에만 발생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겨울인 12월이나 1월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히는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의 서로 다른 이름.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북대서양과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면 태풍 혹은 타이푼, 인도양이나 남태평양, 호주 부근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허리케인은 폭풍의 신 또는 강한 바람을 뜻하는 스페인 말인 우라칸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원주민인 타이노족이 날씨를 관장하던 신을 우라크라고 부른 데서 전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타이푼은 큰 바람을 뜻하는 한자어 태풍의 중국식 발음 타이펑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인 티폰에서 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사이클론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에게 번개를 만들어준 키클롭스에서 따왔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미국에 큰 피해를 준 역대 초강력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최대 풍속이 시속 64노트, 약 120km 이상인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평균 출현수는 10개 남짓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1분간 측정한 속도의 평균값을 기초로 풍속을 정하고 속도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흔히 3등급 이상의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허리케인으로 분류합니다. 3등급은 최대 풍속 209km로 빌딩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4등급은 최대 풍속 249km, 주택과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정도, 그리고 5등급은 최대 풍속이 250km 이상으로 교량과 빌딩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위력입니다. 허리케인은 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때때로 미국 남부와 동부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에 큰 피해를 남겼던 허리케인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8월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아이린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 캐나다 일부 지역까지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곳에 많은 비를 뿌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0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역시 최대 풍속 185km가 넘는 엄청난 위력으로 미국 동부를 비롯한 22개 주에 피해를 입혔는데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미룰 만큼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기며 미국인들에게 아픔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허리케인은 바로 지난 2005년 8월에 발생한 카트리나입니다.
Hurricane Katrina, Category 4, Gulf Shores of Mississippi, August 29, 2005. It has gutted the hotel.
엄청난 비바람과 들이닥친 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외치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에 하나로 기록된 카트리나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여러 주를 덮쳤고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결국 홍수에 대비해 건설한 제방이 무너지면서 뉴올리언스시 80% 이상이 물에 잠겼는데요. 당시 정부 당국의 대응이 늦었고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카트리나로 인해 집계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고 실종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걸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지난 25일 미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 처음 상륙 당시 4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던 하비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돼서 멕시코만 연안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미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지역은 130c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휴스턴시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ut the 1 trillion gallons of grain still have to go somewhere.
실베스타 터너 휴스턴 시장은 1조 갤런, 거의 4조 리터에 달하는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여전히 홍수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지역에 10개의 이동사무소를 차렸고 텍사스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휴스턴 현지에서 구조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3만 명의 이재민이 휴스턴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지만 이재민 수가 많아서 대피소 수용 인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를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신속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합의로 인한 잠정 피해액만 300억에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에 미국 내 주요 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정유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합의가 단기간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정유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줄 걸로 보인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격 상승과 경제에 타격을 줄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미국에는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 현장의 구호와 복구를 책임지는 연방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방재난관리청인데요. 영어 약자로 보통 FEMA라고 부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이래 지진이나 화재, 홍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지원해왔는데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 긴급 상황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배치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미국을 총 1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부를 운영하고 재해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비상 구급 상자 마련 운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낸 건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했던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해 당시 연방재난관리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오점을 연방재난관리청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012년 말에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을 때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재난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브록 롱 연방재난관리청장이 미국 국민의 적극적인 도움과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 시, 주, 연방당국 차원의 구호와 복구 작업이 큰 혼선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 상황을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한 체계를 갖춘 것과 또 평상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열대성 저기압 허리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본문에서 제이슨이 Man, what do I do?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자 저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내가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라고 하자 저는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이제 책임을 져야지. 샘에게 말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네 말이 맞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ace the music,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Today's expression is face. F-A-C-E. Face the music. M-U-S-I-C.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Sometimes those results may be unpleasant, but one must still accept it. Face the music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다, 벌이나 비난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샘에게 알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는 네 잘못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Let's review.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베네딕 페어가 부른 Better by Far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etter by Far Turn and go your way with him. Stay with him. Let him know the things that I can never kn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15년 9월 1일 오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77세를 이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638년 루이 13세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 14세는 태어난 지 5년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이탈리아의 추기경인 쥘 마자랭이 그를 대신했습니다. 이후 1661년 마자랭이 죽자 루이 14세는 약 18년 동안의 섭정을 끝내고 자신이 몸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며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루이 14세는 식민지 확장에 힘써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한편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 살며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궁정 생활의 사치와 잦은 전쟁은 왕실의 재정 결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왕실은 민중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민중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당시 프랑스 도시가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은 민중들의 시체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의 모순은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1923년 9월 1일 오늘
激しい揺れで東京市内のおよそ3万7千戸余りの家屋が一瞬のうちに全半壊しました。当時東京のシンボルだった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본의 관동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9만 9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도쿄는특히 피해가 심해서 10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도쿄의 4분의 3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진으로 방송과 신문이 중단됐고 이에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폭발했다든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조선인 폭동서를 유포시킨 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관동대지진이발생한당시약일주일동안학살된조선인의수만도6천여명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여러분의의견을기다리고있습니다. 미국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 번. 그밖에중국과태국에서도무료전화이용하실수있습니다. 중국에서전화하실때는 00-800-500-1234-5 번입니다. 태국에서전화하실때는 001-800-500-1234-5 번입니다. 24시간이용가능한전화많은이용바랍니다.